2월부터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올해의 표어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로 원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금요일날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셨는데,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그 기적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과 같은 일,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삶들을 보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 기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적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동시에 왜 아마 한국교회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기적에 대한 어떠한 사모하는 간절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장로교 목사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좀 표현이야, 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건 제 견해입니다. 이게 유교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교.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이 성리학에 의해서, 유교에 의해서 어떠한 다스려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 유교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유교의 영향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유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인터넷 전화기로 이렇게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고, 또 AI로 유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정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여러분 유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도덕인가 철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교에도 분명히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러면은 유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유교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교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공자, 맹자 다 뭡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가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라고 살펴본다면 분명히 유교에도 이제 종교적인 면이 있죠. 우리 제사, 우리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그 지내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조상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라는 그 표현을 처음에 기독교에서도 사용했는데 이 천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늘, 천명, 하늘의 명령. 이거 유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유교에도 분명히 어떤 신적인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자를 이제 숭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공자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그 공산혁명이 있으면서 다 그냥 모든 것을 없앴다가 이제 어떤 자신들의 학문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공자에 대한 그다음에 공자 학교를 갔다가 이제 뭐 공자 학원 뭐 그래가지고 공자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그 유교에서 조선에서 선비들이 양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제사 중에는 이제 공자를 향한 그 숭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 외에는 이제 종교적인 면이 있지만 이 종교적인 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떤 철학적인 윤리적인 거예요. 그 철학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 윤리, 사회적인 관계를 정말 많이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중요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천적인 것, 인간의 관계, 도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 공자라든지 그 맹자라든지 그들이 쓴 책, 그들이 한 말들을 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향이 우리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도.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냐면은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외우고, 그 다음에 막 분석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유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천이에요. 천. 그다음에 천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천이 하늘이 곧 자연 법칙이고 절대적인 법칙이고 그다음에 인간과 이 세상을 초월적인 다스리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하늘의 명령 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만큼 이러한 것이 유교의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사랑하는 것과 인간다움. 사랑하는 것과 인간다움.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가 중요한 거예요. 예절. 어떤 사회적인 조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의, 공의, 그죠? 이러한 것들이 유교의 중요한 가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학문, 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학문은 누구예요? 그 어떤 공자, 맹자, 어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한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들, 책들을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효입니다, 효. 그래서 충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효와 관련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조상을 이제 공경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이치인이라 해서 자신을 닦고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잘 돌본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어떠한 그 내가 배우고 내가 닦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돌아본 걸 가지고 이제 국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들은 것이 뭡니까? 이제 삼강 오륜이에요. 삼강 오륜. 이 삼강은 어떤 사회의 질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륜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강은 뭐냐? 임금과 신하가 관계인데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삼강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왕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남편을 향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는 뭐냐, 부모와 자식은 친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요즘도 뭐 되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우리말로는 의리고 그 다음에 미국말로 하면 충성, 그렇죠? 절대적인 로얄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도 충성인가? 어쨌든가. 그러니까 이제 임금과 신하 가운데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부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비들 일해요, 안 해요? 절대 일 안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교를 보면 유교는 귀신이나 기적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도 배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도 배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적이 있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또 안 해요. 왜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기적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교의 경전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게 있냐면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에는 영어 책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특별히 저희 아버지 시대 보면은 뭐 선생님들이 영어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잠언 같은 거, 시편,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 관계, 도덕적인, 똑같이 유교처럼 어떤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어떠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성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들이 행하신 그 행한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지금도 폭풍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어떠한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종류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만 있어요. 먹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이제 베푸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에서 기적만 빼놓고 믿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뭐 감사하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무덤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아 이것도 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대적인 헌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예배자의 자리에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설렁설렁 믿겠어요? 지난주에 김경혜 권사님이 김경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주일날 먼저 전화를 주셨고 이제 수요일날 병원에 간다. 난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의사를 만나고 또 수요일날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정밀 검사, 더 정밀 검사하는 이제 그 스케줄을 잡는다 하는 것, 이제 의사를 만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스케줄 잡는 걸 하고 집에 오는데 그 의사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엑스레이 찍은 거, 이제 촬영한 것들을 먼저 1차로 한 것을 다시 이제 더 정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의사가 봤는데 깨끗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너무나 확인했던 이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두 번, 세 번째 이제 촬영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 만나고 이제 2월 말에 이제 검사한다는 거 해서 했는데 의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믿어주세요?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우리 장양자 권사님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이게 여기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전시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병원 갔더니 아프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빨리 검사한다고 해서 가서 왜냐면 막 몸이 붓고 막 그런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아 그치 그때 의사가 오진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일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인간관계로, 좋은 어떠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한테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나의 일방적인 욕심을 또 기적을 그러한 것으로 바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한 이성과 어떠한 우리의 판단으로 아 이것은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성경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정녀를 통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것만 빼놓고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빼놓고 믿으면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죄사함,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정녀 탄생이 정말 중요한, 뭐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뭐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긴 좋은데, 그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그 믿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기적에 대한 부분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성경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먼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러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렵고 힘들기 어려운 그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것이 곧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뭐예요? 병든 자는 고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살아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피조물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용서받았다? 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못 걷는 자, 못 보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는 말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고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뭐 기적이 큰 기적이다, 작은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 그냥 잠깐 병들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던 사람,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정말 장사 지내고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런 상황인데 나흘 지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믿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어요. 나사로는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너무 이성적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 말을 잘한다가 될 수도 있어요. 재미있다, 즐겁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지식적인 전달만 있고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론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말씀도 지혜롭게 잘 전하고 정말 어떤 잘 이렇게 재미있게도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앉아서 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목사들에게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좀 목사가 말을 좀 버벅거리고 좀 발음이 좀 안 좋고 때로는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딱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하고 그 대신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쳐주시지 않아도, 허락하지 않아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고 그냥 교훈으로, 그냥 친교를 위해서, 그냥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온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때는 참 저 사람 정말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한 번 기도응답만 받고 한 번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